오래된 우리의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되죠? 소 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자그마한 잘못들을 간과하고 내버려 두다 보면 점점 담대해져서 걷잡을 수 없이 커다란 죄를 짓는 죄인이 될 것이다, 범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속에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들이 용납이 되기 시작하면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커지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여기면서 더 큰 분량에, 더 큰 농도에, 더 짙은 농도의 죄를 범하는 본성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했던, 불의를 행했던 그 악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주인이 원래 창조했던 의도와 목적대로 그 방향에서 어긋나 있다면 원래 창조했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원래 타당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했던 죄에 대해,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마땅히 인간을 통치하고 심판할 권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로서 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 여러분, 믿음이나 경건이나 구원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적어도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해서 구원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으려면 불의했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던 그 불의에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란 말을 다르게 표현할 때 너는 의롭다 라는 판결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전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하면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 스스로의 뜻과 우리 스스로의 결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불의에서부터, 불의의 선언에서부터 너는 의롭다! 라고 하는 판단과 선언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이 두꺼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전체 구약 성경은 압축을 하자면 두 가지의 주제를 만약에 도출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가 뭐냐? 인간은 불의하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의하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이 너무 질기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의 불의를 고발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안내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신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를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안내하는 책,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판결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참되고 유일한 그 의를 선물로 받고 마치 옷을 입듯이 의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 판단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시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되고 유일한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의롭다 판결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가 놀랍게도 이 놀라운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고 참되신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인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내용을 참고하시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을 대할 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나 이것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경건. 좀 우리가 보편적인 말로 쓸 때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나 경건이나 66권 성경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해야 될 주제는 두 가지예요. 구원이 뭐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다운 경건한 삶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사기 역시 어떤 본문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해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 사람,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의 경건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는가? 라고 하는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때 해석적 오류를 피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빼놓고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주제를 잡거나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던 이 내용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몸풀기였어요. 함께 읽었던 사사기 15장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본격적으로 갈등하며 싸움을 진행하는 여러 번의 싸움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앞서 사사기를 설명하고 강의할 때 여러 번 설명했듯이 사사기에는 모두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지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12명의 사사들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사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사사기 이 삼손 이야기만 딱 제대로 이해하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특성이 무엇인지 딱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나실린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삼손의 모습을 하나씩 추적해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보다는 충동적인 자기 감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네요. 개인적인 복수심, 그냥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럭비공처럼 좌충우돌 하는 자기 소견에 충실한 자기 생각에 자기 보기에 판단되는 그대로 그냥 행동하는 충실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가르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 판단이 옳은 것처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 사사기 주제에 딱 부합되는 인물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참 인간 구원자가 얼마나 불의할 수밖에 없고 인간 구원자의 그 능력이나 그의 사역이 얼마나 한계로울 수밖에 없는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택했는데 그의 구원이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이 인간의 구원자에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되고 유일한 영원한 의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생활로서 지속적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삼손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는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모습의 경건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이었던 14장의 내용을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딤나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땅으로 내려가 한 블레셋 여인을 바라보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충동이 확 올라오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조르고 부모님께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서 딤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앞장인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딤나로 내려가 이 신부의 집에서 관례를 따라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그동네에초대그동네에서초대되었던이젊은이들30명과수수께끼를제안했다가이청년들이삼손의아내를마구잡이협박을하고위협하면서아내가죽게되었으니까남편을조르고졸라삼손이내었던수수께끼의정답을유출하게되고그래서이게어쩔수없이정답을유출함으로인해그30명의청년들과약속한대로약속했던그보상을위해주변에또다른어떤블레셋의도시를약탈해서옷을벗겨오고물건을빼앗아와선물을이렇게주고난이후에화를내면서삼손은아내와신혼살림을시작한게아니라그냥집으로돌아가버리고화를내면서그냥돌아가버린거예요그러자이삼손의장인은아이결혼파경이다신혼여행갔다오자마자이혼한꼴이죠파경을맞았다라고선언하면서장인은자연스럽게딸의행복을위해이결혼식에초대되었고삼손과제일많이이야기를주고받았고친했던한친구이자젊은이에게그냥딸을제가다시결혼을보내버리는황당한결말이런어처구니없는결말의이야기가14장마무리였어요자이런내용에이어지는오늘본문1절과3절을눈으로한번보십시오삼손이미를거두게될어떤농사의시점에무렵에새끼염소를선물로들고그냥뻘쭘하게다시아내를찾아가려고하는건얼마나면목이안섰겠어요새끼염소를선물로지고다시자기아내를찾아나셨어요그리고뒷나라내려가장인에게내아내를만나러왔습니다그래서삼손의이상황을보고장인이깜짝놀랍니다아니못들어가게하고당신이내딸을미워하는줄알고이미시집을보내버렸다라고하는말을들으면서이장인의제안도재밌습니다야여동생이더예쁘지않냐여동생에게들어가라여동생과다시결혼하라이런참또하나의제안을받자삼손이그말을받아들이지않으면서내가이일로블레셋사람을해칠죄로나에게아무책임이없다라고말하므로이제삼손이블레셋사람들과본격적인갈등과싸움이예고되고있는장면으로3절이처리가됩니다제가후다닥1절부터3절의내용을설명을해드렸지만다시하나씩하나씩되짚어봅시다삼손이다시자기아내를찾아간이시점이언제였을까요삼손은14장끝에서화를내며고향집으로갔다가오늘15장1절아내를찾아오는데얼마만에찾아왔을까요얼마만에찾아와서오늘이런본문이이어지고있을까라고하는시간적관계를찾아보는거예요쉬운성경에는시점이하나빠져있어요원어성경과히브리어원어와개역성경에보니까이런말이나오죠얼마 후에미를거둘무렵이렇게말이나옵니다근데얼마후라고번역된히브리어원어가그럼이게여호수아나사무엘상똑같은단어를개역성경이나다른성경에번역해보면어떻게번역했냐면얼마후를오랜후에라고번역하는겁니다짧은시간이아니라제법긴시간이지나고나서삼손이자기아내를찾아왔다라는거예요여러분이말은우선오늘보면1절에보니까정보가있는게뭐냐미를거두는무렵가나안땅에서미를언제수확하느냐면5월빠르면5월중순5월말6월초가미를거두는시기예요그럼상식적으로생각해보세요5월중하순5월말쯤에삼손이염소새끼를들고아내를찾으러왔다그럼화내며떠난것여기서또한가지정보를가지는겁니다삼손이결혼잔치를며칠동안진행했을까요1번3일2번5일3번7일4번10일정답은일주일동안결혼잔치를진행했어요자결혼잔치를진행하는데이게중요한정보입니다이스라엘은가나안땅은10월중순부터3월중순4월초4월중순까지는우기시즌이에요비가추적추적우리로치면장마처럼쭉쭉내립니다이우기시즌에일주일동안을끌어내가지고그때는주로결혼식이실내에서강당에서진행되는게아니에요마당에서주로이렇게진행을하기때문에비가내리는시즌이면우기면결혼식일주일을보낼가능성이좀지극히줄어들기시작합니다이게하나의우리의전제로잡으면우기를피해서결혼식일주일했을것이다짐작을해보는겁니다그러면우기가끝나고바로결혼식을했다이게4월중순4월말이에요4월중하순우기가끝나고결혼식을하고밀거둘무렵그러면4월중순부터5월중순중하순까지며칠이지나가느냐한달한달반 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들고 왔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우기 시간을 빼고 그럼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결혼했다. 그럼 이게 6개월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 10월 초나 9월 말쯤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결혼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기를 다 보내고 밀고 들 때 왔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10월 초로 따져보면 이제 5월 말 이게 7개월 지나갑니다. 짧게는 한 달 반, 길게는 7개월. 적어도 이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이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리고 장인어른이 보기에는 파경이다. 다시 내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딸을 다시 시집 보내니까 또 일주일 잔치를 또 벌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자기 딸을 다시 시집을 보내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가는 동안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삼손은 단 한 번도 아내와 처갓집에 대한 연통을 연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이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지나가고 삼손이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권리와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떠나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분노를 내고 장인어른이 볼 때 이 결혼 끝이다! 라고 생각될 만큼 되게 화를 내고 완전 판을 다 깨면서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분노와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삼손이 불쑥 염소 새끼 한 마리 들고 이거 보고 싶어요 똥 찾아오니까 장인어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고요. 두 번째 장인어른의 제안도 되짚어 보세요. 여동생이 더 예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장인이 볼 때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을 해야 될 대상을 찾는데 조건이 앞뒤를 따르지 않고 뭘 중심으로 하느냐. 자기 눈에 이쁜 여자, 관능미가 넘치는 여자, 성적인 관능미가 넘치는 여자를 중심으로 아내를 찾는 사람이다. 인격이 어떠한지, 취미가 무엇인지, 신앙적 특성이 무엇인지, 도대체 함께 인생을 걸어갈 만한 동반자고 함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아내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인을 보기에 자기 딸을 향하여 이 삼손이 구애를 해와서 결혼하자고 말했던 것도 그랬으니까. 아, 이 여동생이 언니 못지않게 관능미가 넘치고 이쁘니까 네가 네 원하는 대로 결혼하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결혼과 삼손의 인생에 대해서 장인이 판단 내릴 만큼 사실은 삼손이 정말 전형적인 세속적이고 가나안 땅에 블레셋적인 이방 사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잘 드러내주는 장인어른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 이 삼손은 그동안 경거망동하면서 이게 장인어른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판단이 되고 소문이 날 만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적인 관능미를 따라 그렇게 진행되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이게 3절 끝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1절과 2절 이런 맥락에서 삼손이 내뱉는 발언이 뭐냐? 이번 일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내게 책임이 없다.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내죠? 삼손이 장인어른에게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에서 맥시 딱 잡고 당신이 뭔데 모르지 뭐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삼손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는 거죠? 자기 아내가 제갈을 해버렸는데 그 제갈을 결정한 것이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뭘 생각하느냐면 아 블레셋 자기가 화를 내고 떠나갔고 아내가 재혼을 해버린 이 모든 상황의 애당초 첫 출발점이 그 결혼식에 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정답을 끄집어냈으니까 최초의 근원자 최초의 이 모든 사태의 첫 출발점은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와 처갓집을 장인어른을 불태워 죽이겠다라는 협박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울며불며 간청을 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정답을 유치했고 내가 화가 났고 나는 집에 갔고 장인어른이 내 딸을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시집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자기 결혼의 파경에 최종적인 책임을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 협박으로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었으니까 삼손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냈던 것, 그동안 시간이 충분했던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나 연락을 했던 것에 대한 무관심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고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다!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복수하겠다. 책임이 내게 없다. 이 말은 복수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또다시 그 마음속에 훅 불거지는 것이 분노로 함께 꺼져있던 화가 다시 집어올라오면서 그를 삼키고 이 분노의 불길 때문에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가 이 끌어오르는 개인의 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 묶었던 사이에 회를 하나 딱 손방망이를 끼워놓고 불을 탁 붙여가지고 그렇게 짐승이 여러분 이게 짐승의 꼬리 두 마리를 꼬리로 묶었는데 그 사이에 횃불이 달려있는데 이 횃불이 두 마리가 야 실수없게 오른쪽 한번 왼쪽으로 한번 도망가자 여러분 여우가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짰겠어요. 서로 땡기다 보면 이리 땡겼다가 저리 땡겼다가 그럼 여러분 회가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우의 몸뚱이에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우가 자기 털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얼마나 뜨겁고 더 발광을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짐승 두 마리를 300마리를 두 마리씩 묶었을까 몇 쌍? 150쌍의 이 짐승이 지금 불을 달고 정신없이 막 난리를 피우는 속에 밭으로 몰아들여버리니까 베었던 곡식단, 베지 않았던 밀, 곡식, 그리고 포도밭에 포도, 올리브 나무밭에 올리브, 이 모든 과수와 밭들에 온통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여기서 삼손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미 우리가 14장까지 지나올 때 삼손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 감정이 솟구치기 시작하면 신앙적인 이성으로 차근차근 따져가지고 그 감정을 잠재울 만한 능력과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14장까지 살펴볼 때 삼손은 굉장히 자기 충동과 감정에 앞장서서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성을 그에게 설명을 해봐야 이미 감정이 그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불길처럼 냉철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곧장 4절과 5절에 보면 행동하는데 여러분이 4절과 5절을 가만히 보면 8개의 동사가 연이어서 막 계속 동사가 등장합니다. 나갔다, 잡았다, 붙들었다, 메었다, 매달았다, 그 다음 붙였다, 풀어놓았다, 태웠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8가지의 동사가 확 모여있으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삼손이 자기 감정과 충동에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소개해줍니다. 우선 여기 여우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여우인가에 대해서는 히브리어 원어가 소상하게 여우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여우와 일이 늑대의 중간쯤 되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서는 들깨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들깨, 개 종류의 이런 야생 짐승인데 여러분 어떻게 삼손이 호랑이 삑 보니까 갑자기 돌아다니는데 개떼가 한꺼번에 300명 몰려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개떼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들깨나 들짐승은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300마리를 어떻게 모았을까? 몇 시간 동안 모았을까? 이런 거 다 생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을 대하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삼손이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충동적으로 막 정신없이 들깨를 잡으러 가는데 이게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또 묶어놨을까? 하여튼 300마리를 모으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은 과정이나 이 내용을 다 생략해가지고 300마리를 모았다. 두 마리씩 꼬리를 묶었다. 들깨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꼬리를 묶는데 지 꼬리를 잡고 막 묶는데 막 입을 벌리고 킁킁대고 킁킁대면서 삼손을 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뭐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뭘로 낼까요?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그리고 이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진행되었겠다.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비록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지금 간섭하셔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도록 능력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함께하는 가운데 짐승 300마리를 붙잡아 야생 짐승 서로 꼬리를 연결했으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300마리를 그냥 묶지 않고 각자의 꼬리에 그냥 하는 척 해버렸으면 150쌍이 아니라 300마리가 동시에 돌아다니면 더 빨리 태울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짐승들이 들판으로 안 가고 산으로 바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한 마리 땡기면 이쪽으로 이 땡기면 좌충우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폭넓게 더 통제 서로를 통제함으로 이 밭과 과수를 태우기에 적합하도록 삼손이 어쩌면 그 순간적인 꾀를 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골고루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도록 이 삼손이 이런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게 한 해의 농사잖아요. 밀밭을 주변을 다 태웠다.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다 태웠다. 그러면 한 해의 사리를 완전히 그르치게 만들었던 어마한 경제적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절 이 일을 겪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뭐냐? 도대체 이거 누가 이랬냐? 진상조사단, 이 과학수사를 벌렸겠죠. 그랬더니 딱 포착된 것이 삼손이 한 짓이다. 그런데 삼손이 왜 이럴 짓을 했는가? 원인을 따져보니까 장인이,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삼손을 혼내거나 삼손을 잡아 가두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의 아내와 결혼을 했던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붙잡아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밭에 곡식이 불탔는데 두 사람을 불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 역시 블레셋 사람들의 파괴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장 15절에서 이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맨 처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말했던 대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불태워서 그렇게 없앨 만큼 파괴적인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복수법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어떤 1차적인 어떤 원인보다 1차적인 행위의 원인의 배경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복수를 진행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복수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의 아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의 삼손을 불태워버리는데 오늘 보면 6절까지 보면 삼손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 없지요. 진짜 불을 질러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던 삼손은 봐주거나 마치 삼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아니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복수의 방식이거나 판결을 내리는 관례로 삼손의 행위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도 그렇고 이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복수법이고 판결법이에요.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복수에 똑같이 복수로 대응을 하였고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은 불태워버리겠다는 동네 사람들의 그 협박을 피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그 협박대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허무한 최후를 맞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또 들었던 듣게 되었을 이 삼손은 7절과 9절 다시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확 불길처럼 솟아오르니까 그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복수를 실행하겠다. 너희들이 한 대로 내가 똑같이 대갚아주겠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지파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레히라고 하는 동네에 에담 동굴 한 곳에 그가 그냥 그곳에 도피해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이번에는 삼손을 직접 체포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 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복수가 앞에는 밭을 불태우는 물리적이고 그 다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죽이는 생명의 피해를 가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두 번은 못 참고 이제 친히 복수하고자 삼손을 붙잡으러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지를 쳤다 나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예, 침입하다 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진을 쳤다. 진짜 싸움을 진행하듯이 그렇게 짓밟기 위해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번역을 해요. 자, 정신없이 구절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의 반가량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복수에 복수로 응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갖고 있고 감정을 감정으로 대처하고 충동을 충동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원인을 돌리니까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이 용납되는 또 다른 2차적이고 3차적인 탓과 원인을 골라내요. 복수에 복수로 가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날 때 찬찬히 신앙 이성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때는 본인의 그 판단을 이성이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의지로 그것을 침잠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 누가 보면 뭐 그럴 것까지 라고 말할 만큼 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삼손의 모습이 삼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는 우리의 습관이자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본성으로 드러나는 장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싸움이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회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신으로 택했는데 지금 삼손의 이 행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함의 목적이나 방향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에 개인적인 복수로 안갚음으로 그냥 이런 일들만 그냥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문제와 사태를 더 키우게 키우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이상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삼손의 행위가 여러분 이게 해석학적으로 2000년 동안 교육사에서 삼손이 사살한 이유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줄려가는 해석학적 한 줄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도 삼손을 긍정하고 삼손의 이 싸움을 굉장히 칭찬하는 학자들의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삼손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 행위가 경건하다고 판단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쓰고 있는 단어나 악대의 문맥의 내용이나 결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끝줄까지 가봐야 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택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가 구원을 지금까지 12명의 사사를 살펴보는데 대사사 6명 내용이 많이 소개된 사사 삼손을 제외한 5명 앞에 자세하게 소개된 삼손 사사들은 어쨌든 이방 세력으로부터 사회를 구원했어요. 그렇죠? 분위기를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가면 대사사의 마지막 이 삼손으로의 사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는 전혀 구원받지 않아요. 결과가 뭐냐?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런 활동이 경건하다고 판단을 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도 않고 철저히 타락한 자기의 본성과 개인적인 분노와 원한과 복수와 감정의 충동에 지금 이끌리면서 이런 화를 도출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진행하는 아마 삼손은 개인적인 인터뷰를 따지면 당신이 사사인데 나시린인데 이러면 됩니까? 라고 말하면 삼손은 뭐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예화를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이 지금 엉망이니까 화를 냈잖아. 바울도 아덴 아테네 가가지고 우상이 많은 거 보고 화를 냈잖아. 그러면서 아마 삼손은 자기 합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타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화를 낸 거잖아. 분명히 성경 구절이나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끌고 올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66권 성경 전체 안에서 과연 삼손의 이 행위가 맞냐고요. 성경은 그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나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웠으면 이스라엘 사회가 동요할 만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지 못하고 쭈그리고 있을 때 드보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기서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는 삼손이 아무리 승리무들 가지고 오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끌고 온다고 해도 단편적인 내용만 끌고 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누가 봐도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분노와 오늘 보면은 여지없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화를 내거나 하나님 어떻게 내 대응할까요? 이런 기대의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충동,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 이렇게 화를 개인적인 본성에 따라 화를 내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0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럴 때는 오늘 삼손같이 많은 성경의 교훈이 오히려 가만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중에 서울에 올라가서 종교사 운동에 임시이사회가 열렸는데 임시이사 중에 한 분, 이사들 중에 한 분이 종교사 운동에 저는 GT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사합니다. 근데 사회이사로 기독교사 단체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사 중에 한 분으로 손봉호 교수님이 저희들 처음 2000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할 때부터 계속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손봉호라는 이름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시민운동과 윤리운동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대북적인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우파 중에는 우파란 단어는 보수란 다른 개념이에요. 보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향하는 그룹이라면 우파란 단어는 정치 이데올로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색깔 신념을 바탕으로 이거다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우파에 속한 기독교 운동가가 강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 손보호 교수님을 뭐라고 과감하게 직접 이름 대놓고 표현하냐면 고정관습이다. 그게 이제 이게 다들 그게 보면 하면 기윤실도요. 여러분 이런 유튜브가 2, 3년 전부터 유행합니다. 종교사 운동도 포함되고요. 이게 참 그러면 이제 GT도 똑같이 간첩들의 집단이고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이런 어떤 이상한 패러다임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송 교수님이 이 연로한 노학자가 제가 고정관집이 되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 다 같이 웃죠 웃으면서 그러면서 교수님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혹시 고발을 안 하십니까? 라고 그 이사에 참여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던졌어요. 우리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진흙탕물에 뛰어 들어가 봐야 내가 똑같이 진흙탕물을 끼얹는 거라고.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비난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는 이미 복음이나 성경의 교훈을 뛰어넘어 개인의 신념 믿겠다라는 결정들을 규정해버리는 상태에서 내가 뭐라고 한 거 하겠냐. 가만 내버려 두라. 여러분 저는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을 갖고 있는 노학자이자 참 우리 한국교회를 그나마 최근에 잘 뼈있는 일침을 가하시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시는 한 장로님의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게 왜 이러지? 그럴 때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떠올리바라고요.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 봤냐고요.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짠하고 나타났나고요. 내려오바라고 내려가볼게 그러면 내려왔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망이 만약에 상실된다고 쳐도 내 이름 하나가 뭉개진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덕이고 무엇이 전체의 그릇을 살릴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따져볼 때 짓밟힌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역량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도 너무 연약하고 악한 모성이 있어서 이 야고보서 1장 20절의 교훈을 실행하지 못해서 펑펑이 실수하거나 악을 저지를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분노를 개인적인 원한을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의로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삼손은 더 이상 한가할 수 없는 표본적인 인물이에요. 한편 오늘 보면 이어지는 후반부입니다.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리지어 올라온 상황에 이 상황을 맞아 그 땅의 지파인 유다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웃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삼손 시대에 어떻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유다 사람이 3천명이 에단 바위를 찾아가 그 동굴 안에 피신하고 있는 삼손에게 야!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모르나? 그러니까 대놓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천하고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깔고 들어갑니다. 왜 그들의 화를 도두었느냐? 라고 하면서 삼손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삼손은 그들의 행위를 내가 되갚아주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랑 삼손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들이 한 대로 되갚아주었고 그가 한 대로 우리가 되갚기 위해 잡으러 왔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삼손의 대답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지만 않으면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도 좋다라고 하는 타협 속에 이제 유다 사람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세 줄 두 개를 가지고 삼손을 꽁꽁 묶어서 이 동굴에서 끌어내어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지금 그들은 13장 1절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을 빌어오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지배를 당받았어요. 40년 동안 억압했던 그들에게는 참으로 악질적인 그런 이방의 세력입니다. 어쨌든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삼손에 대해서 도와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삼손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3천명이 모였어요. 유다지파 사람 3천명쯤 되면 3천명이나 동원할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삼손을 응원하면서 의병으로 일어설 생각이 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3천명이나 모인 이 대단히 사람이 물론 어떤 학자는 기도원에는 300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싸웠잖아. 그죠? 그거가 비교해보면 유다 사람들은 3천명이나 있었는데 삼손과 함께 봉기할 만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 그들의 어떤 지배와 억압 속에 전혀 저항할 만한 영적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자. 막 그냥 대충 살자. 오늘 우리에게 퍼져가는 세속성입니다. 뭐 내 혼자 뭐 이게 까불어 산다고, 내 혼자 뭐 기도한다고, 내 혼자 내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 이 문제에 내 혼자 조금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 한국 교회가 전체가 이런데 내 혼자 이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 패배감과 철저히 식어버린 냉담한 가슴들이 유다 지파를 죽어 있는 상태의 송장 덩어리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항할 의지가 없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고 싸워본들 무슨 유익이 있는다고 그냥 침잠해버려 스스로 냉동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의로움이 전혀 없이 영적의 죽음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 유다 지파에게서 발견됩니다. 삼손 역시 동료 백성들에게 이 삼손에게도 보세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불태우고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한테 했으니까 내가 복수했지. 여러분 삼손에 비해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구원할 나신으로 세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고 이렇게 드보라 때 기억나지 않느냐고 기도원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내가 앞장설 테니까 함께 일어서자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도 동족의 사람들의 심령을 깨울 만한 말씀도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으니까 타락한 보성에 충실하고 그냥 반응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죠. 그냥 들어보니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진리인가 냉철하게 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문장인가 그의 판단이 하늘에 속한 지혜인가 잘 따져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동족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너무 어설퍼요.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유다 사람들에게 묶여버린 삼손이 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다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단 말이 예레미야나 스바냐서에 보면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큰 소리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삼손이 잡혀서 오니까 이제 이겼다고 이제 오랜 대적 골칫거리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기쁨으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의 성령이 강하게 삼손에게 역사하여 삼손이 밧줄을 끊는 것을 두두둑 두두둑 마치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리고 그리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말랑말랑한 나귀 턱뼈 한번 따라 합시다. 레히.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장소가 레히인데 턱뼈에 나귀 턱뼈의 이름도 레히예요. 나귀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직도 말랑말랑한 이 턱뼈 하나를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공격했는데 무려 1,000명을 혼자 죽였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이 승리가 너무 특별해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레히에서 오늘 본문 이후로 라맛 레히라는 별명으로 더 크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동족들의 응원과 격려가 없었고요. 삼손 개인의 경건도 불경건했지만 불성실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 특별한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승리가 아닐 수 없지요.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딱딱할까요? 말랑말랑할까요? 이 딱딱한 게 아니에요.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하다 아직까지 탄성이 있다는 거니까 이걸로 1,000명을 죽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딱딱한 도구로 쳐야 사람이 잘 죽지 말랑말랑하면 팅팅하면서 이 맞는 사람의 강도가 조금 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역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나귀의 특별을 취한 것은 레이라고 하는 이 지명과 똑같은 단어를 써서 어떤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삼손의 순간적인 판단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삼손의 행위가 두 가지 굉장히 불순하고 불경건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선 14장에 이어서 여러분 죽은 나귀의 특별을 취하면 어쩔 수 없이 죽은 사체와 접촉해야 되잖아요. 민수기 6장 6절 이하 다시리는 죽은 사체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짐승의 나귀 특별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쉽게 위반하는 거예요. 한 번 위반하는데 두 번 못하겠어요? 담대지는데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뜻이에요. 두 번째 승리의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게 삼손이 지어 부르는 노래말이 뭐냐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세요. 오늘 본문 중에 16절에 보면 가사가 나귀의 특별 하나로 무더기의 무더기를 나귀의 특별 하나로 천명이나 이게 삼손이 지었던 노랫말인데요. 여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나귀 특별을 취해가지고 천명을 죽였다. 그 천명을 무더기처럼 쌓았다. 누가 했단 말이죠? 이게 의미가 1인칭이에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의 얘기를 드러내고 그다음 승리의 기쁨을 이게 노래하면서 도무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해가지고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면서 내가 했다 내가 마치 그런 거라고요.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나귀 하나로 무더기 무더기 이 무더기와 나귀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모르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삼손이 갑자기 죽이고 나니까 너무 기분 나가지고 아싸 아싸 딱이야 뭐 이렇게 그냥 얼떨결에 흥에 취해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은 라임을 맞췄다는 뜻이에요. 운율을 맞추고 같은 단어를 골라가지고 이 노래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바꾸면 삼손이 즉흥적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가 아니라 자기 머리에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라임, 운율을 맞추고요. 의도적으로 단어수를 맞추고 작사, 작곡, 노래. 이거는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조합한 예술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감성을 표현하면서 막 노래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랑이에요.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기존의 지명 레히가 라맛 레히 언덕, 무더기라고 하는 의미의 라맛이 추가되어 불리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지명을. 삼손을 기억하기 위해. 삼손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이 일로 삼손의 명성은 더욱 진하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이게 마지막 16장으로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라말레이 이름 사건으로 인해 이제 전체 블레셋의 표적이 되고 삼손을 제거할 만한 공공의 적이 되는 상황이 오늘 라말레이 사건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가죠. 18, 19절에 보니까 삼손이 대적 천명과 홀로 싸운 이 대가로 너무 열심히 싸운 대가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종인 자기가 목말라 죽을 지경이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18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우묵한 땅을 탁 터뜨려가지고 물이 펑 솟구치게 하셨고 삼손은 그 물을 차리고 기운을 차려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역시 12절을 계속 걸어보면 오늘 이 18절의 이 기도가 지금까지 13장부터 이어오는 내용을 찬찬히 따져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예요. 삼손의 이 기도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기도의 상황이나 내용이 민족의 압제받는 상황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방의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애통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 1번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상황은 그냥 육체의 목마름이에요. 내가 죽게 되겠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게 이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해보면 그 가사에 이 기도의 내용의 18절을 분석해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종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가 맞서는 이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무할례자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삼손은 단 한 번도 영적인 중심이나 말씀이나 경건에 입각해서 판단하거나 행동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까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고통하건대 그 고통 때문에 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삼손의 경건의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은혜 그러면서도 여전히 울퉁불퉁한 이 놀라운 어처구니 없는 삼손의 불경건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긍휼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그렇게 오늘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상관없이 인간이 얼마나 불의할 수밖에 없는가 불경건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이중적인 이 관점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분은 결론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삼손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볼까요? 20절이 주요한 형체입니다. 이 20절은 삼손의 이야기 끝인 16장 마지막 절에도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진행합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 이스라엘 사회를 전혀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가 20년 동안 사역 하나마나 블레셋의 압제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사사로 일했는데 도대체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했던 이전의 대사사들의 활동과 비교할 때 20년이나 길게 사사로 있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가 없고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어떤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어지지도 못한 유일한 사사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못한 영향가 없는 유일한 사사 이게 삼손을 평가하는 결론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함께 살펴본 대로 삼손은 타락한 본성에 충실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블레셋 사람들에 맞서 그들처럼 똑같이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의 기초에서 그들과 갈등하고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공로로 돌려요. 노래도 자기를 칭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의 불경건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샘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진행하심으로 삼손을 도우셨어요. 이게 희한한 결론입니다. 이게 일이 잘 진행된다고 해서 나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민폐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개인적인 이 복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쨌든 상당한 타격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도 결과적으로 맞죠. 이게 13장에서 14장에서 삼손의 이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라는 큰 그림에서 삼손의 의를 쓴 게 아니라 삼손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대로 그를 통해 블레셋의 일부 심판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다음 주 16장의 피날레지만 미리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설교합니다.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께 나시련으로 구원 사역을 위해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도 우리는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타락한 본성과 불의한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소결론 중에 하나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자격이 없다. 다른 인간의 구원자를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또 다른 타락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첫머리에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생의 죄를 담당하고 의를 이루실 구원자를 우리는 삼손을 통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사사, 그 어떤 인간의 지도자, 그 어떤 인간 구원자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사야 53장은 오제가 육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의의 메시아가 상처를 받고 짓밟히고 그가 계속해서 매를 맞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평화 가운데로 이끌고 우리의 허물을 지우며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을 의로운 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로운 메시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구약의 모든 예언과 계시의 완성자로 오셔서 불의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대신 우리가 걸쳐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내릴까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나 우리 모두 성도들은 타락한 본성과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제일 중요한 것, 자기의 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기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자랑한단 말은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는 희생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그의 희생이 참이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드러내는 자일걸요. 그래서 누가 66권 성경 전체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뜻밖의 적용으로 보이지지만 하나님 앞에 화평함을 이룬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전체 공동체를 향하여 화평함을 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깨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지급한 자의 공통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로마서 12장, 어차피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주제를 잡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살살 살펴보면 로마 교회 안에 음식 문제나 신앙의 양상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한 마음이 되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라고. 공동체 전체를 살릴 만한 의견으로 가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 삼손을 비난하기보다 우리 모습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때를 따라 인간의 타락한 여러 구성의 요소인 감성의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감정과 섣부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게 될 때 1차적으로 잠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나라의 교훈에 공의와 겸손으로 대하고 있는가? 온유하고 누가 화평을 추구하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며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함께 힘쓸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더 높여진 경건한 걸음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